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세상과의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크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매주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지표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로서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소위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과 다른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서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그냥 알지 못하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정말 그들과는 다른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욕심으로 무엇에 순종했는지 살펴보면 그들은 전에 알고 있던 자신의 사욕,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욕들, 눈에 좋아서 그것을 쫓아서 사는 것을 버리고 올바른 것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순종하는 자식, 자녀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좋은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전혀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사실 얘기하는 것일까요? 베드로 전서의 전서와 후서의 수신자, 그러니까 듣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 세상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고 승천하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특히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까지 이렇게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너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편지한 것이 그리고 전해준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들이 바로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된다. 너희가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눈에 좋은 것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러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본받지 말고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 한 번 더 표현이 됩니다. 다른 곳은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한 번 더 표현이 됩니다. 본받지 말자라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분별, 그리고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과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 14절에 나와 있던 본받지 말고가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4절에는 무엇을 본받지 말아라 하죠? 자신의 사욕, 자신의 정욕, 자신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본받지 말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 2절,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본받지 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본받지 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따라서 살지 말고 그들과는 함께 지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함께 지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는 악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고 세대는 악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대들을 본받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정욕과 오늘 14절 말씀처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좋은 것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살게 될 뿐입니다. 이 사역은 현재 지금의 욕구인 선한 욕구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 순종하는 자녀들은 선한 욕구로 살아갑니다. 선한 욕구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선한 욕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욕구이죠. 이전의 삶에서는 알지 못했던 선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4절에 나온 이전의 사역, 그러니까 자신의 정욕을 본받지 말아라고 하면은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합니까? 나에게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바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거룩한 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처럼 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모습인 거룩하심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자체이며 거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는 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하셨지? 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지?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거룩하심을 쫓아서는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너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가 1장 16절에 인용하였던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함을 제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사전들을 찾아보았는데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정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없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거룩을 찾지 않을까? 아니면은 거룩을 왜 이렇게 잘 모르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내린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는 거룩한 존재도 없으며 거룩함에 관심도 없으며 거룩한 것을 따라갈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에 대해서 전혀 정의를 해놓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에는 거룩함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20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모습이 그리고 거룩이라는 정의가 그렇게 수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우리들은 그 거룩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레위기는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딱 막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오면은 출애굽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래도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 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레위기 들어가자마자 1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와는 사실은 상관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 전체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정말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으니 너희가 거룩하지 않을 때는 다시 거룩함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하심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우심 그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우심 변하지 않으신 그런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할 수 있을까요?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계속해서 선한 모습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는 모습도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세상과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세상과 내가 정말 다르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구별되다라는 단어를 또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구별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어떤 것과는 성질이 다르고 혹은 어떤 것과는 외형적으로 모습이 다르며 그리고 확연한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별된다라는 것은 검정색과 흰색이 구별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구별되며 맛있는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저 음식이 가지고 있는 색깔은 외형적과 냄새적인 부분에서 맛 부분에서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될까요?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내 마음속에 올바르지 못한 세상 습관과 생각은 나를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눈에 좋은 것과 내 눈에 아름다운 것 그리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조금씩 따르다가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입술로 내 입으로는 예수님을 쫓아서 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조금씩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속화라고 얘기하는 세상과 함께 되고 세상에 속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내 힘으로 발버둥 치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보면은 계속해서 그 세상의 진흙탕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구별함을 따라서 쫓아가면은 세상의 것과 내가 다르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와 세상은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별되지 않고 그러면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구별되지 않고 살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생각보다 잘 지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자주 사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내가 친구들과 가정에서 혹은 회사에서 구별되지 않고 살고 있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람들과 그냥 동일하게 살아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생각보다 잘 살아졌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저냥 잘 지내졌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냥 살게 되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굉장한 범죄적인 모습, 굉장히 나쁜 모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에서 그 모습이 잘 나오는데요. 에스라서 9장 2절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에스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은 어떠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만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러한 전통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오고 식민지의 삶을 살다가 오니까 그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자기 마음 속에 조금씩 물들게 되어버린 것이죠. 무엇으로 물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과 물들게 되었고 특히 여기는 이방 여인, 아내와 며느리로 삶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에 좋은 여자를 취한 것이죠. 내 눈에 좋고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냥 결혼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또 다른 것도 굉장히 많겠죠. 내 눈에 좋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시는 것 같고 내가 식민지 생활하고 내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내 눈에 그들이 믿는 신들이 좋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따르는 신들을 믿게 된 것이죠. 9장 2절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집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집회라고 하는 큰 집회가 열립니다.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열리는 것이죠. 무슨 운동이냐? 내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이렇게 회개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들이 울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이 구별되지 않음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집회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은 모습이 그들 안에 정말 무서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을 쫓았다. 결국에는 우상을 섬겼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는데 이렇게 저는 앞에서 이제 앞에 차가 서길래 그냥 저도 아무렇지 않게 평상시처럼 이렇게 섰는데 뒤에서 꽝 박았어요. 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디서 끽 하는 소리가 들리지 하는 순간 딱 박더라고요. 그래서 박았는데 저는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보니까 너무 놀라서 내렸는데 저도 모르게 이러고 저도 모르게 진짜 좀 불편해서 내렸는데 아저씨가 괜찮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걷는 거 보니까 부러진 데 없는데 지금 놀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병원에 검사 받으니까 다 괜찮았습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이제 뒤에서 이렇게 박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인데 왜 걸어 나왔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기어서 나와야지 눕던가. 근데 저는 솔직히 딱 받고 나서 딱 걸었는데 다리도 아픈 데도 없고 허리도 아픈 데도 없고 타고 왔는데 그냥 놀란 마음만 있었지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괜찮아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서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나 이렇게 뒤에서 제가 반발을 다 나갔거든요. 생각보다 세게 박아서 단 나갔는데도 조금 목이 조금 불편하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아 수련회 전에 내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다음 주 그 이때가 월요일인데 수련회 끝나고 이틀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고가 나게 한 것이 수련회 이후로 이렇게 막아주신 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 것인가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수련회 전에 제가 그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보험회사는 계속 전화오고 합의합시다 하고 저는 병원 갈 건데요 하고 뭐 돈 얼마 줄게 아 저는 병원 그냥 다닐래요 차도 없이 저는 그렇게 다녔을 거고 굉장히 신경 쓰는 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고 날 것을 뒤로 조금 밀어주시니까 저는 수련회에 온전히 집중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아저씨 잡으러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뒤에서 가만히 있는데 왜 박았냐 그 아저씨는 멀쩡하냐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그 아저씨도 멀쩡히 걸어왔다니까 왜 박아놓고 그 아저씨는 멀쩡하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구별은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고 소위 좀 심한 말로는 재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냥 박아서 재수 없다. 그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또 왜 그렇게 흥분했냐면 제가 저기 한 4월 달인가요? 5월 달인가요? 저기 월드마트인가요? 제가 앞에 차를 대놨는데 어떤 택시가 박고 지나갔어요. 제가 주차를 해놨는데 저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 경찰서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택시가 도망갔다 이러면서 뭐 잡으러 가자 뭐 택시 아저씨를 부르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억울한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받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받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차는 점점 사고차가 되어가고 저는 새 차인데 전번 중고로 팔면은 많이 못 받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억울하고 그냥 저는 세상 말로 재수가 없는 그러한 정말 나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주차를 해놓은 차가 나를 박았고 뒤에서 박았지만 나는 괜찮고 내가 그 차에 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그 차가 박고 나를 지나가 내가 다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나를 옮겨주셔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주시고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뼈도 부러지지 않고 교회에 멀쩡히 나와서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구별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온통 억울한 마음뿐과 분한 마음뿐과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나는 항상 손해를 안 보면 안 봐야 되는 마음, 그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또 종종 우리 교회에서 듣게 조금 손해보십시오. 이렇게라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시간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 어떻게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 우리는 기준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통틀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세상에 친구도 하나 없이 그냥 회사에서 왕따처럼,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왕따처럼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살펴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무한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무한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보여주셨죠. 죄인으로 살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사실은 아무 연고도 없을 수 있는 우리인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아들로 삼아주셔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그 거룩하신 모습을 따라가고 세상과 구별된다면 세상은 복수하는 세상, 억울한 세상, 다시 저것을 삼켜버려야지, 나의 이익으로 다시 만들어버려야지 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고요, 그들에게 사랑을 비추고 나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과 시간을 보내주고 그들에게 밥 한 끼 더 삽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여주어야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품을 곳도 없고 품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 거룩하시고 유일하시고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과 우리는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따라가고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주대망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고 세상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길 기다리고 돈 많이 벌기를 기다리고 자기 잘 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그들은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지내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요, 내 믿지 않는 가족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그럴 때 그들은 신기하게 여기겠죠.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때 우리는 한마디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거든, 너와 다르거든, 나처럼 될래? 예수 믿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더 이상은 세상에 섞여서 세상처럼 우리의 정욕과 사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의 행적을 쫓아서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렇게 우리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과 함께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사는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